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사도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의 감사.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여겨라는 동사는 판단하여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신실하다, 충성되다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정한 형태의 검증, 테스트가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집사를 세울 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 있는 사업의 매니저를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판단합니다. 복된 소식의 메신저를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다, 신실하다 판단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 할 때 이 직분을 사역, 다른 말로 섬김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이 직분이란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 사역할 수 있도록 임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곳에서 신약 성경이 나올 때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면은 신학교를 나온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전임 사역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역의 개념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 함께 에베소서 4장 11, 12절로 가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때 이 봉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쓰인 직무라는 헬라어입니다. 섬김, 직무, 봉사, 사역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왜 세웠는가? 일반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게 하도록. 좀 사도가 나를 이 사역의 일로 불러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신실하다고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한 구절을 여러분이 더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오중직임 사도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교사를 세웠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온전하게 함,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equip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의학 용어입니다. 뼈를 맞춤 그런 뜻이에요. setting of a bone. 뼈를 맞춤. 오중직임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성도들의 뼈를 맞춤. 뼈가 탈골이 되어 있으면은 덜렁덜렁 단련은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해요. 근데 그것을 뼈를 맞춰 놓으면 힘을 받아서 제 기능을 하는데, 성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자리 찾아주는 그 역할이 누가 한다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목사나 교사나 복음전도자 공히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제자리 찾도록 뼈를 맞추듯이 위치시켜서, 그래서 디아코니아의 일을 하게 하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강력하게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오중직임이 제대로 작동될 때 성도의 디아코니아, 섬김, 사역, 직무, 여기에는 봉사,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됨이 언제 이루어질까? 교회가 연합해서 큰 회합을 한다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중직임이 제 기능을 하고 그것이 강력하게 제자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성도의 영적인 뼈를 제자리 맞추는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도들이 제 기능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강력해지고 그때 교회와 교회가, 교회 내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됨이 일어나고 주 예수님의 지휘에 따르는 사랑의 유니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교단끼리의 벽을 허물자, 교회끼리의 차이점을 허물고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인간적인 통일, 인간적인 연합의 시도일 뿐입니다. 그 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늘 미미하고 인간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중생되이 여겨 내게 이 디아코니아 섬김 사역할 수 있도록 직분 주셔서 감사하다. 능하게 하신,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목하여 개인을 검증하셨고 복음을 위탁하셨고 또 그것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13절에는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완전 실격자였다. 이 고백을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세 단어가요 생각보다 조금 심각합니다. 이 비방자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형편없는 것으로 격하시켜 말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전체를 다 한 단어가 이 비방자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아마도 입에 담는 것을 거부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따르는 저 형편없는 것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 소위 말해서 가문의 몰락을 의미해요. 그런 존재를 신적으로 추앙하고 있는 저 없애야 하는 것들, 이 말을 계속하고 이것을 비방자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순교 기록에 보면은 들어보셨겠지만 폴리카압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들이 세웠다라고 하니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스머나 교회에 주교로 섬깁니다. 그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그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순교를 받는데요. 그의 순교에 관한 Martyrdom of Polycarp이라는 폴리카압의 그 순교 기록이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총독이 집요하게 요구했다.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석방해 주겠다. 폴리카압이 대답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욕할 수 있겠는가? 그때 욕할 수 있겠는가의 그 단어가 오늘 나와 있는 비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폴리카압이라는 이 주교가 입에 담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그 표현들을 마구마구 하는 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가 박해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을 맹수가 사냥감을 추적하여 잡듯이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울이라는 자가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그가 북쪽으로 200km까지 사람 잡기 위해서 가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200km까지나 완전 추노예요. 추노.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차도 없이 말도 없이 200km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박해자요. 세 번째가 폭행자라는 표현인데 휴브리스테스, 영어로는 어떤 데는 violent person 또는 sadist,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면서도 학대를 즐기는 그런 뜻이에요. 거만하게 사람을 경면하고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줄 목적으로 폭력 행사. 우리는 지금 주 예수 안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온전한 모습의 사도 바울을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자기 죄인이었을 때 고백을 할 때에도 잘 봐줘요. 좋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이 개순이 그런 말을 해도 알겠습니다. 그 겸손. 이런 말을 감안해서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이 표현들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실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긍휼을 입은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박해자로서의 바울은 전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절을 공부했잖아요. 여기 구절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전부 다가 사도 바울의 회심 미신의 모습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전혀 동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고의적인 것과 의도적인 것을 참 크게 구분합니다. 물론 법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도 의도적인 사례냐 아니면은 우발적인 사례냐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성경에는 심지어 이렇게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같이 민수기 15장 가볼까요? 민수기 15장에 27절에 보시면 만일 한 사람이 부재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부재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범죄하면은 이걸 암염소 가지고 속죄하면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29절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는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2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속죄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속죄하는 방법이 없어요. 동물의 제사로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죄 속죄의 그 방식이 없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피성은 사람을 죽이고 도피하는 곳인데 그거는 우발적인 범죄만 해당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나는 헌신하여 주를 숨긴다고 했는데 그때 불신앙과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14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주의 은혜가 할 때 주의 그 은혜가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특정한 은혜의 사건이 염두에 떠올랐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으로 지금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과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임한 주님의 호의 그 주의 은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의 주님과 대면한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존재, 그의 그릇을 가득 채운 내용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과 사랑인데 바울 자신이 바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그를 만나주신 주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이름을 회방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에게 찾아오심으로써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자신의 삶을 예로 든 사도는 이제 큰 진리 하나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지금 나중에 나올 텐데 믿보다 신실하도다. 믿을만 하도다. 신뢰할 만하다. 전적으로 팔을 벌려서 환영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주제 함의 없이 환영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엊그제 할로윈 데이 있었죠. 저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 안 열어줬거든요. 이상한 복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가는데 마음을 활짝 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은 어떠한 reserve, 마음에 한 구석도 그리낌 없이 의심이나 아니면은 조금의 불안감이나 그것 가지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뜻, 죄인 구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으뜸의 위치에 있다. 우리 성경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괴수 이렇게 되면 뭐 죄인 중에 내가 그냥 몬스터 이런 표현 같은데 그건 아니고 헬라어로는 1등 또는 치프 우두머리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의 위치에 있었다. 주께서 염두에 두신 수많은 죄인 가운데 가장 순번적으로 앞서 있는 그룹에 있었다. 가장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15절을 마치면서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면 모든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중요한 하나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섬김이 디아코니아의 도구로 세워졌을까?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존재를 특정하게 지목하여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이 오래 참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조금만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할 때 일체라는 헬라어는 호파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whole of something, 무언가의 전체. 저 친구 똑똑하다. 얼마나 똑똑한가. 진짜 똑똑하다. 어르신도 진짜 똑똑하다. 참기름. 진짜 참기름. 원조 국밥. 진짜 참 원조 국밥. 어디까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래 참음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의 종체예요. 거기까지가 이 존재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오래 참음의 한계입니다. 이게 일체라는 헬라어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데 세 번째 너 그랬는데 네 번째 그러면은 안 참다. 그럼 이 사람의 세 번째까지의 한계에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호인이어서 일곱 번까지 참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일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음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다면 그것이 한계까지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바라본 그의 삶의 전체를 복음에 비춰서 비춰보니까 우리 주님의 한계를 전부 다 한 차원의 오래 참음으로 나를 견뎌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 정도까지 참아주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모든 대상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 보이사, 디스플레이 또는 데모스트레이트 하는 이 동사를 잘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주님께서 구약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형성하세요. 이 백성들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물론 모세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얼마나 강력하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살피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때 당대에 가장 강력하고 악하고 힘세고 고집스러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상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가 악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한 완고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노예로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설득의 일환으로 역사하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이 하나님의 명성이 정착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0년간 캐러밴, 낙타를 타고 동물을 타고 대상들을 그 상업 루트를 타고 사람들의 소식을 물은 나라입니다. 애굽이 저렇게 당했대. 애굽이 초토화됐대. 그것이 5년,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전부 다 전파가 됩니다.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첫성 여리고에 당도했을 때 그들이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킨 여호와의 명성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 그래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이제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내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리고에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의 생애 가운데 비상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구나, 죄인을 향해서. 아까는 애굽 왕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권능에 대해서 각인시켰듯이, 그때로부터 한 1500년 정도 지난 주님의 시대에 한 그의 종으로 부르실 그를 보시면서 최악의 죄인, 바라와 같은 권력자는 아니지만 완고하기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로 격정을 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사도바울은요, 다른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욕하고 사람 잡고 뭐 어떻게 했겠지, 설마 죽였을까? 아니요. 사도행전 22장 4절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면 그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에게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바울의 바울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그에게 보이신 주님이십니다. 최악의 경우를 선발하여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내보이셨습니다. 이런 분이면 정말 내 영혼을 위탁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품은 분노가 정당합니다. 이러한 망령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아들의 이름을 훼손하고 그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는요, 정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한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적인 분노를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를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하고 이방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끝내는 그 영혼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그 지혜가 끝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단점과 실망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면 주의 뜻을 이룹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임을 일단은 원리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에 내가 발맞출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결점과 나를 힘들게 하는 실망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차근차근 극복해 가면서 기다려줄 때 주님께서 가신 그 곳까지 길게 우리는 오래 참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신 그 영역까지는 내가 시간적인 그 흐름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힘든 이 과정 가운데 이기게 이긴 자의 반열했던 나를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간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속성 하나를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분명히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따를 때 이거 요구하겠구나.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이걸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그 폭도 커집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많이 커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그리고 지금도 이 오래 참으심을 적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둘러주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행할 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길을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